남자분들 군 복무해 보신 분들, 무슨 여자분들도 이제 군 복무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무를 군 복무하는 중에 한 반은 훈련, 3분의 반의 반은 이제 내무 생활을 하게 되고 한 반 정도, 그러니까 반의 반, 4분의 1 정도는 근무를 쓰는 것이 군 생활의 대부분입니다. 근무를 쓸 때 여러 가지 근무를 쓰는데 특별히 야간 근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암구호입니다. 암구호. 가령 오늘의 암구호가 예인, 그리고 교회면 예, 한쪽에서는 예인이라 외치면 반대쪽에서는 교회라고 응해야만 피야 식별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암구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접근해오는 물체나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아를 식별하는 방법을 수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 멈춰 서게 되죠. 암구를 먼저 외치는 겁니다. 예인,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교회라고 응답을 해야 되죠. 그 암구를 확인하고 나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 누구다? 소대장이다. 그러면 누군지 확인하고 나면 예, 어떤 용무로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무는? 라고 대묻습니다. 그러면 와, 뭐 순찰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나면 예, 보초전 3부 앞으로, 그러니까 3부 앞까지 다가오도록 지시를 하고 최종적인 확인하는 과정들을 수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죠. 보통 야간 근무는 2인 1조로 선임병과 후임병이 사수 부사수로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근무 서기 전에 다시 한번 수화 요령들을 확인하고 암구호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펼치죠. 제가 이제 병장으로 일찍 근무를 쓰고 있을 때, 밤새 상항 근무를 쓰고 있을 때 새벽에 근무를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선임병이 통제실에 들어와서 이제 근무 복귀 신고를 하고 나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신병 배치받고 처음 근무를 야간 근무에 동행했던 이 신병이 함께 쭉 다니다가 예, 지나가는 사람을 본 거죠. 부대 내에서.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훈련소에서 배운 대로 총을 겨누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이제 수화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상황이 걸리면 선임병들은 이렇게 제수처를 안 치고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리고 후임병들이 대부분 수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들어 움직임 쏜다 하면 암구호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암구호를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얘가 지금 암구호를 잊어버린다 싶어가지고 야야 빨리빨리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손들어 움직임 쏜다 반복하는 거죠. 야, 뭐해 인마 빨리 암호 얘기해. 그랬더니만 이 신병이 하는 말이 뭐 저였다면 안태훈 상병님 손을 안 드는데 말입니다. 예, 보통 이제 그렇게 근무 쓸 때 대충 하거든요. 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 그냥 걸어오면서 아무 이야기하면 대하고 누구인지 확인하고 나면 그 이상 진척을 시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을 들게 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고 부대 내에 어차피 야간에 이동하는 병력 같은 부대 온다 여기고 대충 넘어가죠. 근데 이 신병이 배운 대로 그대로 손을 들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신교생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손 들도록. 그리고 안 응하면 사살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운 그대로 한 거죠. 근데 상대가 치사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계속 멀쩡멀쩡 서 있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치사병이 손을 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진행됐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데 새벽에 치사장에 불을 먼저 켜고 밥할 준비를 세팅하고 다시 막사로 들어가던 이 치사병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신병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손을 든 겁니다. 든 거예요. 이 치사병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만난 근무자인 걸 확인하고는 그냥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암구를 주고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문관 기질이 좀 있는 신병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뚝심 있게 배운 대로 지시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선임병보다 훨씬 나은, 그러니까 스승보다 나은 청출어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청출어람,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지만 제자가 스승보다 일체 월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는 말이 청출어람인 것이죠. 이럴 때 스승은 역할 모델을 하게 됩니다. 선행자로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가치와 철학, 태도를 제자에게 몸소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제자는 그 스승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왕 역시도 사울왕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사울왕은 제대로 역할 못합니다. 온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럴 때 사무엘과 요나단이 다윗의 역할 모델을 해줍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을 해주는 거죠.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 역시도 그냥 궁중 안에 자기 세계를 살고 있던 왕후였습니다. 그런 그를 모르드개가 스승은 아니었지만 사촌 오빠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를 일깨우고 에스더가 궁궐에서 나와 백성들의 억울함,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 백성들의 억울함을 신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에는 스승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네 명이 동년배의 친구였지만 서로의 역할 모델 같이 병행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완전하거나 온전하여져서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이 있지만 함께 여서 서로를 연마하고 그 연마함을 통해서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 모델을 하고 또한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역할 모델이 되었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의 이야기죠.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속히 자신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바람을 가지고 다니엘과 함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세 사람에게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응답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은 다니엘과 함께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청년들입니다. 원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원래 이름이 있었던 거죠. 하나냐의 이름은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의 이름은 주께서 지금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사랴의 이름은 여호와는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풍전등화 같았던 조국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기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함께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돕는 자가 여호와이심을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담아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이름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개명이 되어버립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 존재가 바뀌는 거고 그들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이런 거죠. 사드락, 달의 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메삭, 아구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바벨론의 신 아구이거든요. 아벤느고, 누구? 느고 역시도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느고의 종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부모들이 지어졌던 그 하나님께서 주인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은 바벨론의 신들이고 느부갓네살 왕임을 이름을 바꿈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를 다르게 규명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들은 종에 불과하고 파리 목숨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패망한 이스라엘 땅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 전락했음을 이름을 바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파리 같은 목숨 같은 그 세 사람, 그들의 주인인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 때문에 흥분하고 격분합니다. 자신의 분신이었던 27m짜리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단칼에 처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죠. 왜 그랬냐? 그 질문에 이 세 사람이 적당히 둘러대면 됐을 텐데 둘러대지 않습니다. 그 해명이 불에 기름 붓는 경우로 느부갓네살 왕을 더 책동하죠.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이 장면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눈 퍼러 시퍼렇게 뜨고 있는 왕 앞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들, 알제배기 같은 그런 고백들 할 수 있으면 대단한 믿음이라 우리가 칭송할지 모르지만 성경 속의 상황, 이 세 명의 사람이 있는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역인 거죠. 바벨론 전역에서 왕명을 따라 모인 수많은 주요 인사들과 강요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신상을 봉헌하는 그 식장 앞에서 한낱 이스라엘의 나라 잃은 세 명의 청년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린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 일 때문에 왕이 분노해서 우리를 불에 쳐넣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그 하나님 믿고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인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풀무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선 굵은 신앙의 고백을 남겼지만 그 고백 때문에 죽음을 맞닥뜨리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자기 믿음을 일상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행동한 세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사람의 기도와 다짐에 하나님께서는 고백 그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응답하십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산 그 결과가 선한 결과가 아니라 죽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번 주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잠언 16장 11절 말씀으로 아둘람 모임에 나눔을 함께 했었죠. 모임 중에 참여하셨던 교우분들 중에 개인 사업하신 분들이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어려움, 신자로서 믿음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단가를 내고 내면 입찰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단가를 임의 조정하거나 견적보다 입찰 가격을 높이 내고 실제 가격보다 차이 나는 만큼 반띄어 나에게 주면 너를 입찰해서 선택해 주겠다. 이런 선택들을 오너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느껴지는 거죠. 정직하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 아닌 것이니까 거절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있다 보면 실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갈등을 많이 느끼는 거죠. 정직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맞는데 오히려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선한 결과들을 주셔서 아 믿음대로 살면 달라지는구나 경험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팽당하고 다음 입찰에는 입찰서도 못 내게 만드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갈등이 여기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나니 손해보는 현장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낮아지니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고 잘못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화평을 평화를 이루라 하니 먼저 사과했더니 기고만장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이죠. 다부진 신앙 고백이지만 그 고백대로 살기라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은 길을 제시하죠. 너희들이 갈등 가운데 있고 충분히 부족함을 안다. 그러면 너희가 지향해야 할 것 한 가지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메시지 의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여론에 맞서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 편을 들 것이다. 너희가 겁이 나서 달아난다면 내가 너희를 감싸줄 것 같으냐.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믿음, 눈에 보이는 현상에 흔들려도 이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정도를 지키겠다는 결단, 그 고민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앞에서 신자의 길을 선택하고 함께 불 속으로 불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그리 아니하시므로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내 두 번째 응답을 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예, 사드락과 메삭 아벤고는 묶인 채 화형 집행관들의 손에 손발이 묶여 끌리듯 풀무불 하덕을 향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믿어 넣었던 집행관들이 먼저 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풀물불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에 들어간 순간 세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묶고 있던 결박했던 포승줄만 낼름 태워버립니다. 없어지는 거죠. 손발을 묶고 있던 결박이 풀렸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다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은 그 존재를 몰랄 수도 있습니다. 불 밖에 있던 사드락과 불 밖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과 그 현장을 지켜보던 이들에게만 보였을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던 세 사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자 그리 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 집행관들을 얼마나 뜨거웠던 풀무불이었는지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머리털 하나 굴리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임을 직감하죠. 그리고 그 안에 세 사람 외에 서 있던 한 사람에 대하여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다 보니 그 존재 상황들이 예사롭지 않으니 세 사람 위에 외에 서 있는 한 사람, 아 신적인 존재인가 보다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현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찬송과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는 세 사람을 확인한 바벨론 왕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예, 믿음 좋은 선지자의 말씀처럼 기록된 이 말씀을 바벨론의 왕,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던 바벨론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화가 복이 되도록 전체 상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차분하게 확실하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정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따라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왕의 금신상을 향해 모두가 절을 해야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창살은 없지만 창살 없는 감옥이 바벨론 현지에 펼쳐진 겁니다. 더욱이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에게만 절해야 할 유대인들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 그 바벨론 모든 현장이 자신들을 움츠리게 만드는 요소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죽음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한 세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결행으로 창살 없는 감옥 같았던 바벨론 전역에 보이지 않는 창살을 걷어내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는 자를 엄벌하겠다는 왕의 조서까지 내려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구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세 사람은 궁전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지만 그들의 스승은 바벨론의 여러 학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교육할 만한 역할 모델이 없었죠.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네 명의 친구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의 역할 모델을 해주었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받침이 되어준 것이죠. 그러자 서로가 총출오람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6장에 사자굴속에 들어왔던 다니엘보다 앞서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결행을 하죠. 그런 그들의 도전에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심으로 응답하셨고 이내 그러하심으로 또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뀌고 한숨 돌릴 여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대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다짐의 순간 하나님께서 당장 상황을 역전시켜주시는 훨씬 드라마틱하고 멋질 것 같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건을 종료시켜주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아, 믿음을 지키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구나. 우리도 해보자 라는 실만의 도전을 갖죠. 하지만 세 사람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셨습니다. 세 사람은 풀무불 앞에 세워졌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고 실천했지만 그 결과가 사실은 참혹했던 것이죠. 신자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상황 인식하고 행동하지만 변화 없는 현실에 요즘 말로 현타오는 거죠. 현실의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던지니 하나님께서 그러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 등장하는 들짓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밍지라는 지예요. 이 지는 집단 자살하는 동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지들이 줄줄이 절벽으로 뛰어드는 광경을 자주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레밍지 검색하시면 이 바닷가로 다림질해서 집단으로 뛰어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 지 얘네들은 인간들처럼 집단 자살도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동물학자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이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특징은 식량을 찾아 아무 방향으로나 다 함께 직진하는 습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특성에다가 본인들이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앞에 가는 쥐의 뒷 엉덩이만 보고 따라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멈춰야 되는데 죽으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멈추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바다에 빠져버린 거죠. 더욱이 이 레밍지들은 물을 한 200m가량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눈도 나쁘고 직진하는 습관들에다가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던 이 레밍지들이 못 모르고 바다가 건너갈 수 있는 강인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집단적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레밍지의 행동을 한재우라는 작가가 태도 수업에서 이렇게 성찰합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런 레밍지의 행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모습과 비슷하다. 생각을 멈춘 채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 라며 조급하게 달려가지만 그중 누구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 뒤의 부전은 우리 함께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함께 직선으로 달린다면 언젠가는 결국 도달할 곳은 절벽과 바다뿐이다. 그러나 그 흐름에 제동을 걸고 중심을 잡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다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먼저 두려움에서 빠져나와 괜찮다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의 태도가 바로 힘이다. 두려움의 강풍이 잦아드는 변곡점이다. 다수의 흐름 속에 동조하지 않는 소수에 의해 변곡점, 흐름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두려움을 제어하고 생각하는 사람, 신자로 본다면 상황을 상황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의 지점,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믿음 따라 도전하는 신자들에게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관계, 문제 등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일을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신자의 신자들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내 권한 밖의 일이지만 그 권한 너머에 이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 위에 이끌고 계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바뀌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듯하지만 그러함에도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나 혼자로서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 아벤누고가 함께 그 일을 도모할 때 서로의 디드런덕이 되어 주는 것이죠. 주일 아둘람 별 예배 또 주중 아둘람 모임의 참석률이 여전히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이후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 결박한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되었던 대면 모임 기피 현상이 만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영상 예배의 편리함, 그리고 그 편리함에 있다 보니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그런데 왜 이런 나의 상황 가운데는 그리 아니하고 계신가? 반문하고 불신하는 상황 가운데 내몰려 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창살을 세우고 그 안에 홀로 고립되어 버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아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역할 모델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 모델을 자처하고 보이지 않는 창살과 안주하려는 습성을 폐할 때 변곡점을 만들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변변치 못한 나일지는 모르지만 공동체로 묶인 우리는 변별한 존재가 됩니다. 익숙함을 넘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제와 성찰의 충정소로 함께 모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조차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러한 신자됨을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 변화가 없고 여전히 책받기 돌도 반복되는 어려운 일상, 답답한 일상이지만 그러함에도 내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참여가 전 애쓴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변화를 함께 묵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행합니다. 말씀의 도전이 그러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나 혼자 그 주류의 흐름 가운데 무슨 변화를 일구 수 있을 것인가 답답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사와 믿음의 도전들을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나오는 우리가 아니라 상황의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곳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익숙하고 안주해버린 신앙의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라 박차고 모이기 힘쓰며 나는 여전히 변볼 일 없지만 변변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모이기 힘쓰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임 가운데 변변한 인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인의 가족들 그 믿음의 도전 앞에 함께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행동할 때에 그리 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예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며 일상의 영역 가운데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